12월에 접어들면서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며 한 해의 삶이 마무리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점점 연말이 다가올수록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대개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내용들로 한 해가 가고 또 새해가 다가오는 연말 분위기를 만듭니다. 카드나 연화장을 구입해서 발송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한 해를 정리하면서 새해를 위해서 다이어리를 삽니다. 새해 날짜가 찍혀있는 숫자가 찍혀있는 조그마한 수첩이나 아무튼 일기장을 새로 사고 다이어리를 살면서 새해를 준비하기도 하죠. 또 어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새해의 운수를 짚어봅니다. 시집갈 수 있으려나, 물질이 좀 들어올려나, 승진이 좀 되려나, 그래서 운수를 보기도 합니다. 또 크리스마스와 겹치는 바람에 길거리와 상점들에서는, 가정에서는 트리를 만들고 또 장식도 합니다. 빠질 수 없는 것이 달력을 구입하거나 달력을 또 이렇게 장만해서 새해를 준비하기도 하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아, 새해가 다가오구나, 한 해가 마무리되는구나 라고 하는 연말의 분위기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해 한 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의 역사 시간이 반드시 끝날 때가 오는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가르칩니다.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의 내용에서 언제 그러면 그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이 지구의 역사가 끝이 있는가, 종말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특징을 말해줍니다. 카드 준비하라고 하지도 않고 달력을 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다이어리를 준비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의 역사가 끝나는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이 땅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대해서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데, 같이 한번 주요 내용만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렇게 점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워오면서 이 지구의 역사가 종말이 점점 가까워올 때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의 욕망을 쫓아 이 세상에 속한 매력적인 것들을 추구하려는 강한 움직임, 그래서 성경의 교훈, 성경의 교리를 배반하거나 반대하고 자기를 쫓으려고 하는 배교의 현상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종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온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역사가 점점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배교의 모습,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자기의 욕망을 쫓아 살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더 강해지고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진실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며 영적인 고난이 반드시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이 종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올 때에 이런 믿음이 없어지고 점점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한탄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의 백성들에게 정의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인자는 자신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에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이미 예견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올 그때가 가까우면 올수록 예수님을 진실되게 성경 말씀을 따라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줄어들 것이라는 겁니다. 베드로 역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짧은 본문의 내용 속에서 마지막 시대, 이 종말의 시대의 영적인 특성을 배교현상이다라고 소개합니다. 배교, 하나님의 교훈, 성경의 교리를 배신하고 돌아선다라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점점 강해질 것으로 소개하면서 말씀을 중심 삼아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을 지킬 것을 교훈하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주제입니다.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지난주에 보면 1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에게 감동하셔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가 지난 성탄절 때 살펴보았던 2장 전체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교회 주변의 세상에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대속을 위해 오셨던 것을 부인하고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 선생들이 점차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그 분위기가 가득해지는 그런 속에서 오늘 베드로는 애정을 담아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를 영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선생들이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 속에서 오늘 1절 앞부분에 보면 자신의 애정을 담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의 평상시 분위기는 복음서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그런 모습 속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어울리지 않는 멘트입니다. 닭살 돋는 멘트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30년 동안을 열심히 교회를 세웠고 성령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의 옛날 모습, 인간의 모습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는 한 번씩 고향에 갈 때마다 이거 비슷한 닭살을 경험합니다. 어머니께서 고향에 계신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거나 한 번씩 어머니 집을 방문하면 저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사랑하는 아들 굉장히 이상해요. 아니 어머니가 왜 이러실까? 내가 어머니 품을 떠날 때까지 20살 때까지 어머니와 같이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20년 동안에 어머니에게 들어본 적이 없는 저런 멘트 야 이놈은 자식아 네가 그래가지고 이 어미의 속을 쓰게 되겠다 이놈 자식아 왜 동생하고 맨날 그날 싸우냐 이놈 자식아 맨날 자식으로 들었던 그런 호칭이 저는 어머니가 당연히 아들을 자식으로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자식인 줄 알았습니다. 야 이놈은 자식아 이렇게 들었는데 그 이후로 대학을 오고 어머니 품을 떠나서 생활하다가 결혼을 하고 어느 날 목사가 될 때 어머니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더니 이제 어머니께서 교회를 다시 출석하기 시작한 지가 11년째입니다. 어머니 이제 70살이 넘은 나이에 어머니는 얼마나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을 기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매일 새벽기도 가시죠. 새벽기도 갔다 오면 그 앞바다 있는 공원을 늘 운동삼아 건강삼아 이렇게 한 시간 동안을 산책하시고 돌아오시죠. 그러다가 화요일 금요일 이 11시 되면 권찰에 세일 모임 이렇게 막 가시죠. 그러다가 식사 챙겨드시고 저녁만 되면 또 심야기도 가십니다. 기도실에 가셔서 그 궁금한 사람이 목사인 아들이 어머니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고 기도를 매일 새벽밤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뭐라고 기도하기든 기도하기는 어쨌든지 우리 아들 목사 아들 감기 안 걸리고 건강하도록 기도하지 제가 감기 안 걸리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굉장히 교회를 중심으로 너무너무 행복하게 노년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의 멘트가 바뀌었습니다. 오 아들 오 베드로의 멘트가 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멘트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시시각각으로 주변에는 교회의 교리를 성경의 교리를 하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려고 하는 거짓 가르침들이 막 일어서기 시작하고 자신의 생애는 지금 얼마 안 남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부르는 애정어린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너무 살갑게 부르는 이 호칭 속에서 베드로의 지금 마음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그 애정과 사랑을 담아 오늘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3절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특성을 두 가지로 소개하는데요. 먼저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말,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계셨다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승천하십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땅 위에 오실 때까지의 사이 기간, 그 사이 전체 기간을 일컬을 때 성경은 마지막 때 또는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넓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승탄하셔서 초림하셨고 처음 오셨고 다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실 그때의 이 사이 기간을 전부 성경은 종말 또는 마지막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 사이 지금 2000년이 지난 거예요. 이 종말의 기간이 2000년이 지나온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특징은 2000년이 지나면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영적인 특징은 더 악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가르치냐면 3절 가운데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 악한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십시오. 18세기 유럽에서 계몽주의가 일어났습니다. 그 계몽주의 유파로 낭만주의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진화론과 온갖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19세기를 지나면서 인간들은 꿈에 부풀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지성과 이성과 인간의 능력과 양심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바꿔줄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를 천국으로 바꿔줄 것이라고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뭔가 자유와 평등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금세 20세기 들어와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정신적 충격을 겪기 시작합니다. 아, 인간을 믿었는데 인간을 믿을 수 없겠구나. 그래서 허무주의가 싹 트고 실존주의가 싹 트면서 온갖 생각이 싹 트는데 거기서부터 다시 싹이 트기 시작하면서 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똑똑한 지성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되기 시작하는 것이 감성이나 또 다른 인간의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내가 더 중요한데 나의 무엇이 중요하냐. 현실이 중요하죠.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중요한데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어려운 용어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감성이 중심이 되고 내 자아가 더 중심이 되면서 상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뭐죠? 내가 중요하니까. 그래도 계몽주의는 내가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의 이성이었고 윤리였습니다. 그게 무너집니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남이 간섭하는 게 싫어요.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게 싫어요. 내 친구가 좋아하는 모습이 좋으니까 나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불과 몇십 년 전, 100년 전, 200년 전 상상할 수 없는 가치체계와 윤리체계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때로는 그렇게 휩쓸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을 따라 그렇게 악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오늘 광고합니다. 3절 뒤에 보니까 그러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혼자만 좋은 게 아니라 3절 뒤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들을 비웃을 것입니다. 성경을 따라 살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비웃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리따분하게 살아가면 뭐하냐? 성경 말씀 맨날 들었어요. 설교 맨날 들었어요. 엄마 아빠가 하는 이야기 맨날 지겨워요. 나도 친구처럼 아니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비웃는다는 겁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네 바보 아이가 요즘 이 세상에 정직하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돈 모으냐, 성실하게 산다고 어떻게 돈을 모으냐. 여러분 성탄절 저녁에 참 감동적인 프로를 하나 봤습니다. 인류를 향하여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손보고 전 서울대 명예교수, 전 동덕여대 총장, 지금은 고신대학교 석좌교수로 있는 손보고 교수님을 모셔서 KBS에서 어떤 인류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사회를 진단하는 원로에게 듣는 강연이 나왔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앉아있고 이 참 외소한 손보은 교수님이 키도 작만한 분이 시종일관 외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사회에서 복받는다라는 게 뭡니까? 내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많은 재물을 얻는 것, 내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더 많은 명예와 권위를 얻는 게 복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 그런데 농경시대 속에서는 농사를 짓는 사회 속에서의 복받는 개념은 뭐였느냐면 내가 이렇게 씨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지났는데 비가 적절하게 오고 바람이 좀 적절하게 불어가지고 소출이 얻어지는 게 복이었습니다. 이게 복이었는데 그때 복받는 거는 농사를 이렇게 지어가지고 내가 수고한 것에 비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 그때 태풍이 안 불면 복받은 거예요. 그때 메뚜기나 벼멸구가 많이 오지 않는 게 복이었습니다. 이걸 복이라 그랬는데 복이란 개념이 바뀌면서 산업사회로 들어오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복받는 개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땅을 10만 원으로 샀는데 일주일 지나가지고 땅값이 100만 원 올랐다. 우리는 옆에서 뭐라냐면 복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업사회가 되면 내 인간적인 노동력에 의해서만 산업사회가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의해서 산업사회와 이 오늘 우리 시대의 사회는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의 개념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의 개념으로 복을 받았을 때 그렇게 만약에 땅을 사가지고 일주일 만에 땅값이 10배로 올라서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이 관계 중심의 이 산업사회 속에서는 반드시 피해보는 사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땅을 판 사람들은 일주일 지나가지고 그렇게 땅값이 올랄 줄 몰랐잖아요. 땅 판 사람은 그러면 땅을 치고 후회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이라는 개념이 이 관계가 긴밀하게 형성된 산업 사회 속에서는 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말하는 복이란 개념을 재물과 사회 속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을 바꿔야 한다. 조금 우리가 사회 전체와 역사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고 공의롭게 사는 훈련을 해야 전체가 건강해진다. 아, 참 저 이야기를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마음이 찌릿찌릿해서 안 그래도 삐삐한 양반이 키도 작은 양반이 그 앞에서 이렇게 말 그 대학생들이 오, 예 대답 잘하죠. PD가 막 흔들었는지 모르죠.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말을 감동을 가지고 하는지. 결국 그분의 마지막 부탁이 뭐냐면 참을 우리가 인류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다른 사람을 돌아보되 나부터 정직하고 나부터 공의롭고 때로는 손해가 오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가치가 그분은 말을 바꾸었습니다. 자존심을 세워라. 그 돈이 뭐라고 그 돈 앞에 자존심을 굽히냐. 양심을 가지고 자존심을 세워라. 이분이 그렇게 말을 바꿔서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을 조롱한다는 겁니다. 야, 니 왜 그렇게 살아가는데? 니 왜 그렇게 재미없게 살아가는데? 왜 꽉 막혔는데? 여러분, 죄의 속박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의 표현을 빌면 여전히 죄악의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미워해서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소개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준엄한 교훈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게 영적인 고난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타협이거나 아니면 착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직도 세상에 대해서 양다리를 걸치겠다라고 하는 교묘한 속임수가 자기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오늘 사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다시 온다던 그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왜 안 오는데? 너 그럼 맨날 껐다 가면 예수님 온다 그러잖아. 예수님이 왜 안 오는데? 어디 있는데? 데리고 와, 있으면 데리고 와봐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막 조롱하고 뿐만 아니라 야, 정말 일어난다며. 그런데 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데?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야,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저산이 저산이고 저들판이 저들판이고 아파트 하나 들어선 것 빼고는 똑같지 않냐? 이 지구가 멸망하기는 뭐가 멸망하냐? 여전히 겉으로 보기에는 달라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 이 우주 만물에 대해서 안정하다는 겁니다. 종말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죄악의 삶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교리와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을 비웃고 비난한다. 라고 그렇게 조롱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가 5절과 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조롱하고 세상이 여전히 건강할 것이고 여전히 멸망하지 않고 안정될 것이고 여전히 예수님은 오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이 믿는 것은 전부 다 너희들이 지어낸 거짓된 교훈이다 라고 큰소리 치지만 그들이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이 성경에 의하면 창세기 1장과 7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들은 이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우주 물리학자들이 빅뱅 이론이라든지 온갖 이론들을 내세우지만 아직도 분명하게 그것이 진리다라고 일컫는 이론은 없습니다. 이론 중에 하나고 가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그냥 신뢰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 모든 인간의 지식으로 인해서 이 지구 우주 마무리 어떻게 형성됐는가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이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구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7장에서 보니까 창세기 7장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죄악이 가득해진 이 세상을 노아 때에 홍수를 내려서 모든 숨쉬는 육축의 동물들과 인간들을 그 죄악된 세상을 멸망케 하셨다라고 창세기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이 창조된 지구가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모르고 있거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큰 소리 치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은 그 자체로 존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앙으로 볼 때는 연구하지도 불변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한 가지를 교훈하는데요.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마음이 여전히 통제되고 있고 다스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장차 반드시 이 우주 만물은 지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불로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불신하는 사람들,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기독교회를 조롱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 악한 일을 행하는 그 사람들은 이 마지막 심판 때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러한 영적인 배교의 특성,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부인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마지막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1절에 보니까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기를 계속해서 교훈하기 위해 자기는 편지를 쓰고 또 편지를 쓰고 또 편지를 보낸다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가 이 베드로서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는 게 뭘까요? 이런 사회와 이런 거짓된 가르침과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너희들은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을 유지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지난 성탄절에 살펴봤던 2장 내용을 보면 온갖 거짓된 가르침이 무성한 가운데에 정직하고 진실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2절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전해준 성경 말씀을 굳게 기억하라고 교훈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많습니다. 내가 수련회 갔다 온 재밌는 것, 뭐 재밌는 사업 행을 뭐 이렇게 시스터스 때 재밌었잖아요. 기억할 게 많습니다. 여러 행사들, 이벤트들, 감동적이었던 것, 또 내가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것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베드로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기적을 많이 못 봤습니다. 근데 오늘 그가 결론 삼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많은 과거의 경험이나 신비한 체험이나 온갖 이런 어떤 이벤트들을 기억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성경 말씀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8절과 9절 내용에 보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인생과 다른 시간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는지, 언제 마지막 이 지구가 불탈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라라고 교훈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지구가 불에 의해서 탈 것은 분명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너무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예민함을 접어라.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가 되면 그렇게 시행하실 것에 대해서 믿고, 단지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스스로의 약속을 분명히 지키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다만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사랑하심 때문에 조금 더 종말을 늦춰주시고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정직하며 진실된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게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진실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옮겨가고 순종하라. 결국 종말의 기간, 점차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마지막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소리나 친구들의 이야기나 매스컴에서 들려주는 온갖 잡다한 여러 지식들이 아니라 그런 내용들을 거르고 걸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 있고도 바른 연구와 묵상이 가장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올 연말을 마지막 주일을 당해서 여러분에게도 부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하시는 얘기가 짜증날 때, 엄마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 짜증이 날 때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십시오. 왜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는 안 그런데 왜 우리 엄마 아빠만 유독 나에게 이야기할까라고 기준을 친구들에게 두지 마십시오. 그 친구들이, 그 세상 친구들의 기준은 전부 다 틀렸습니다. 썩은 지푸라기에 불과합니다. 엄마 아빠가 하는 잔소리가 짜증이 난다면 여러분들 좋아, 내가 큐티 다시 해보겠다, 내가 성경 다시 읽어보겠다, 성경 말씀을 딱 읽어보고 부모님에게, 부모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제게 이렇게 요구하고 명령하고 잔소리하는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근거가 별로 약한 것 같습니다. 다시 재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십시오. 근데 성경 읽어보니까 부모님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짜증나면 여러분 속에 그 짜증은 여러분이 다스려야 될 짜증이고 그 짜증을 통해서 여러분을 시험케 하려는 영적인 유혹일 수 있음에 대해서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똑바로 정신 차리셔야 돼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이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녀들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는지 진지하게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부모님들도 자녀를 대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꾸만 잣대를 댑니까? 야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지금 어느 때인데 너 지금 요라고 있느냐. 세상이 어느 때인데 세상을 기준 삼고 애를 재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만 그 아이 속에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발현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 잔소리해야 합니다. 부모의 의무는 잔소리와 매를 드는 거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죄성을 통제시켜야 되고 그 애를 올곧게 양육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기준은 성경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매맞는 게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부모님께 믿음 안에서 잔소리 듣는 게 여러분의 의무예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속에 있는 죄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지만 성경을 기준으로 때때로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정을 다치지 않도록 서로 지혜롭게 적절한 선을 잘 거세요. 교훈을 했는데 아이가 정말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서 인격이 상할 만큼 간다. 그럼 부모가 과한 겁니다. 여러분도 부모님을 짜증나게 해가지고 부모님이 밥을 안 먹을 만큼 속상해 만들었다. 진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적절한 경계선 속에서 가족들이 적절하게 기준을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깊이 있게 연구되고 묵상되어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기겠지요. 저는 역시 오늘도 세 가지 정도로 간단한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변합니다.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장차 멸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사야 40장과 누가복음 21장에 소개되어 있는 이 말씀의 영원한 것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루어진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성경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몸은 사라지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도 사라질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주십시오.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 사는,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을 갖는데 따라오는 고난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교회가 있는 이유는 믿음으로 사는데 고난을 당하는 그 성도들을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딱 고난을 싫어하고 고난 안 당하려고 그러고 세상 삶과 적절하게 타협하려고 한다. 그건 교회가 잘못된 거죠.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이게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정직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같이 눈물을 흘려야 되고 같이 울어야 되고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같이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같이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의 믿음으로 하지 않는 내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행했던 선택했던 내 행동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내 형제를 아프게 만들지는 않았는가? 혹시 내 형제를 열등감을 짓게 하지 않았을까?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저 형제를 내가 생각 없이 기도하지 않고 했던 그 말과 기도하지 않고 행했던 내 행동으로 인해가지고 저들의 믿음을 좌절시키진 않았는가? 우리는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그게 성숙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린 결정인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태도였는가?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를 돌아보고 상처를 줄 법했던 지체들을 만나가지고 스트레이트 토킹, 직접 대화하십시오. 내가 정말 기도하다가 자매가, 형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참 잘못한 것 같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셔야 합니다. 이게 거룩한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 17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읽어보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제가 아버지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들이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사랑과 거룩을 쫓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또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자주 기억하며 묵상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불타는 것 같은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고 경험해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자로서 늘 설교할 때마다 꿈꾸는 겁니다. 설교를 들으며 성도들이 오늘 누가복음 24장처럼 이런 고백이 개인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한번 읽어볼까요?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는가. 설교자는 불타가지고 설교하는데 성도들은 냉랭해가지고 부석부석 얼음판 위를 지치는 스케이트 타는 기분으로 앉아있으면 뭔가 꽝이겠지요. 설교자도 그런 불타는 심령으로 설교하지 않고 냉랭하게 설교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겠지요. 저는 누가복음 24장 32절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 이것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 엉뚱한 길로 길을 걸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말씀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더냐. 그래서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불이고 방망이 같고 칼 같아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생각이나 죄악된 생각들을 불태우기도 하고 부서뜨리기도 하고 찌르 쪼개서 수술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불 붙는 것 같아서 우리의 구체적인 결단과 구체적인 행동의 수정이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말씀의 능력과 그 은혜가 2010년도에는 더 많아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인 마지막 때는 구원으로의 초청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유예되어 있을 뿐입니다. 구약시대는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진노가 임했지만 초청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조금 늦춰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풍성한 반면에 그 은혜를 무시하고 자기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려는 배교의 특성, 더 강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시대의 영적 특성에 휩쓸리지 말고 말씀을 중심삼아 자신의 믿음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지켜나가도록 무든히 수고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235장 같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또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를 지나며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오니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의 허물과 잘못들이 또 내년에는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떠올리며 내년에는 더욱더 감사의 제목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준삼아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며 올곧은 삶, 바른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종말의 시대, 영적 배교의 특성이 짙어지는 시대 속에서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